그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에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성경이가 팔을 받쳐서 이것을 연구하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땅, 그러니까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땅을 향하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다 충당해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다 보았을 때 바라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육신으로 바라보았더니 그가 그렇다는 말이지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든 우리 주위에 계신 분이든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왔던 삶의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결과 있잖아요. 어떤 결과물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는 하나 우리가 종종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의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살게 될 수 있는가 아예 포기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할 때에 나중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를 추적해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성경 읽기, 성경 방법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바라본 아브라함 있잖아요. 처음부터 바라본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영웅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갈등과 몸부림을 통과해서 마침내 우리의 보물이가 되는 이들의 사람으로 우리를 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주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지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모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았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볼 것인가? 안 그러면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볼 것인가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11장 27절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놓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진 메시지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27절부터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앞에 있지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를 중심해서 아브라함과 타적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이야기는요, 뭐 예수 있었던 일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어제서 있었던 일이죠? 28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를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항상 성경에 보면 갈대아의 우르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다스렸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인데 나중에 제가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인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에 있는 도시 우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 우르, 이게 갈대아의 우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무엇을 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 테라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우리 아버지 테라가 한국 쪽에 거주하여 보냈다.
다른 신들을 숨겼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우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리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가족사 얘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5장 7절, 예미야 9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낙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어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버지 테라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창세기 15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그냥 출제를 보면 느헤미야의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기서 불러냈다고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스데반이 우리에 여러분 그 영국이 열렸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우리가 우릅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하라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르신 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이 2절 3절 있죠. 이 선교를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느 정도 불렀는가가 살아보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게 보여가 원래 나타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보여라는 단어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픈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24장 3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셨을 때 나타나는 그 단어 나타냈다는 오픈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7장 좀 띄워주시죠. 이 보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확연히 아브라함이 그냥 내면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난 부르시는 말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발현을 통해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스데반의 선교에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깨어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는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자신의 마음으로 내가 이 명령을 따라야 되겠다, 결심했다라고 진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접 보았고, 자기가 그 명령을 따르도록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야기 있죠? 창세기 12장 있죠? 창세기 12장 1절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갈대아 우르의 사건이 아닙니다. 장소가 왜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장소가 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는 장면이 아니고요,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 32절과 12장 1절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12장 1절은 가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찾아보려고 하냐면,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는 주눅들어서 못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러나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우리가 똑같은가, 그가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기 11장 27절부터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7절은 28절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베라의 가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나온이 있고, 하나님 있고, 로봇을 낳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7절, 28절을 방금 읽었는데, 이걸로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냐면,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아들.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광대로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로스를 낳았다는 소리가 나왔다. 로스를 낳았다. 그리고는 더 놀란 것은 그 하란이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하란은 막내 아들인데도 그 형들을 제치고 먼저 자식 로스를 낳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중식변호를 통해서 로스를 낳은 것입니다. 아니면은 오반적인 환경을 통해서 로스를 낳은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오늘도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에 자녀들의 결혼은 나이스로 키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먼저 장가를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차남이 장가를 갈 수 있고, 또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서가 뒤집히면요, 그 중군동 지방에, 또 특별히 고대 지방에서는 그것을 집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은 창세기 29장에 잘 나타나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둘째 딸 라헬을 7년 뒤에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혼식을 하게 되면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고요. 이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창세기 2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맞다더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 초대 주방을 치워라. 그래서 내가 다시 7년 동안 네 일을 드린다면 작은 애도 우리가 너희 주겠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후려한 막내 하라는요, 이렇게 먼저 장가를 갔죠. 그러니까 아버지 숨을 몸둥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죽으면 엄청 뿌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비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기록은 지금까지 성경 기록에서 살인자는 아벨을 제외하고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기록상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부분에 보면 28절에는 그냥 우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8절에 10장 28절에 그래요. 그냥 우리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문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문은 아버지 대랑 면전에서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심장을 찢어놓고 죽었다 이 뜻입니다. 옛말에 부모를 죽어서 땅을 묻히고 자신을 죽어서 갔으니 부모의 묻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그동안 아버지께 손을 썩이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는 그건 먼저 가버립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거는요, 고고학적 기록의 발견과 당시 기록들에 의하면,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르치고, 또 그곳의 수도와 같은 곳으로 당시 최고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데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셈이죠, 셈. 그러니까, 베라는요, 조상의 셈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마저 포기하고, 이 문명하고 발달된 이 도시에 와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해 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궁을 지어보면요, 달의 여신을 도시 전체가 섬기고 있었는데, 아마 베라는, 그래서 막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섬겼던 달의 여신에게 복, 종, 성을 들고 내려서 보자, 진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착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조상의 옷자리를 바꾸듯이 그가 그동안에 생겼던 그 가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군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홀이 장가를 합니다. 아들 부인도 80개월을 해봤고 이제는 자식의 힘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지냈는데 또 문제가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창세기 29절 한번 읽어줄래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장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마리아 드렸다 이 뜻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맞아 드렸다. 그리고 장가를 지금 몇 사람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갔죠. 그러면 맞아 드렸다라는 동사는 복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사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가 결혼은 두 명이 있는데 이런 복수가 쓰여야 되는데 동사가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사람의 결혼식이 한 달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날이죠. 근데 이게 성경이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합동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 보건 이게 칭찬입니다. 베라는 막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서둘러서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빨리 보고 대를 이어가고 싶었을 보입니다. 특별히 장남인 아브라함에게서 배를 이을 손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들들은 장가를 빨리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장남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는 것.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동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례의 불임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신화를 들여다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베라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라가 아브라함과 우르를 따라게 될 또 다른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세기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르 왕국에 몰락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이 들어가 있을까 할 수 있듯이, 기원전 2000년경 베라가 하늘 그대로 우르를 떠났듯이 우르는 그 당시 역사적 문화를 보면 흑역한 율수와 감처로 경제적인 세계를 맞이하고 있었고, 외세의 침략으로 왕국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르는 결국 기원전 2004년에 수메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극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흑역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몰락하고 있으면서, 데라의 가족 안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바로 그때, 그러니까 데라의 공탐스러운 지반사와 우리의 몰락 앞에서 막 당황하고 있을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너무 강렬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들이 아버지 아무래도 떠나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그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은 떠날 때를 보면 갈대아우를 떠날 때만 해도 그 주체가 누가 데리고 나가는 게 데라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데라가 데리고 나간다.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들을 갈대아우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란에 갔다. 하란까지 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떠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또다시는 손가락질과 자식들을 그리고 아이도 낳지 못했죠. 그러니까 쏟아지는 손가락질과 숨겨진 흔들림의 세계는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도 자녀를 얻고 그럭저럭 살 수 있었던 둘째 나오를 함께 떠나지 않을 수도 매번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혼자를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대아우를 떠난 데라와 아브라함이 금방 31절 뜯었는데, 어디 갔다고 해요? 어디로 갔다고 해요? 하란에 갔는데, 데라가 어디에서 뜻입니까? 31절을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왜 하란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지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갈대아우를 보지 않나요? 우리에서 이렇게 쭉 따로 올라가다 보면 저 우리가 다른 시도로 보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갈대아우에서 제가 뒤에 있으니까 이걸 보십시오. 갈대아우에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하면 그 끝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하란은 우리에서 하란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이게 메소포타미아인 거거든요. 하란은요, 이 당시에 도시였는데 우르와 참의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도 우르와 똑같이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두 도시 사이를 순례차 어미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던 한 유명거리였습니다. 또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우르는 종교적으로 미래 풍족한 장소로 막 쇠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영향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제 중심지에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표지가에서 배웠지만, 이게 보면 두 강이 만나는 지역인데, 나일강과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기억한 초인간 폭창지대의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터치적으로, 알튼 마샥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불빛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기름진 풍야에서 이삭이, 밀 이삭이 이거 같은 관계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그만큼 이곳은 폭창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는데, 우르는 그 남쪽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변방이 하란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데라가 하란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서울을 떠나서 안주까지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지춘사냐는 이 가족이 신우주쯤 가서 멈춘 겁니다. 안주로 가야 되는데, 신우주, 왜냐면, 만주로 딱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예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신우주는요, 멀지만 평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로 가라고 했는데 신우주 가서 딱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 왜 대란가 거기서 멈췄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아브라함과 대란은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또 어차피 거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떠나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도 사실 가난까지 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면 미끄러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따라서 또 따라갔기 때문에 비옥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비옥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테라가 하란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건요, 하란으로 이주한 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사실상 힘들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테라가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라가 죽고 나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원래 목표지였던 가나안의 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스스로 떠나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 테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죽으니까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부모의 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그 만주를 가면서, 신에 대해서 만주를 가면서 발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래 떠나가셨던 그 말씀에 충분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본토는, 본토 친척 아버지가 떠나가게 되는데, 본토는 이미 본이 아니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아버지는 아비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그리고 친척은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는데, 본토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친척은 롯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거 어떻게 또 신경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제대로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토를 따는 것도 아니고, 아비를 따는 것도 아니고, 친척을 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우르를 떠날 때 나이는 안 나오는데요. 하란을 떠날 때는 나이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요가에 말씀을 따라서, 롯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도 계산은 어떻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문자 그대로 계산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는 기간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한 시간대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록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일어나 문학 것처럼 꼼꼼하게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우르를,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60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80억. 80억. 이 갈대아 우르에서 60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란으로 가는데, 이 당시에 보름으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 시간과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60에서 떠났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나이가 75세면, 최소한 이 가는 걸음이 아무리 멀었다 하더라도, 최소 하란에서 5년, 최장기적으로 잡으면, 1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사람의 몸으로서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딱 묶여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문제를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엄마들 계시잖아요. 애들 보고 밥 먹어라. 책을 밥 먹으러 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참는 기간도 몇 분이 끝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꼼짝도 안 하고 15년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버려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두 가지 입장이 되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고 하나님 스승입니다. 어디 자식이나 제자가 잘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참습니다. 왜 자식이나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만 통원을 선생님이 참습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그 자식의 그 많은 못마땅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참으신 것입니다. 말없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15년. 큰 15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의 세월을 위해서 우리의 세월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사실 흥미롭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의 몸지가를 단순히 아브라함이 몇 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테반이 아브라함이 하란의 몸으로부터 그 기간을 하나의 어떤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이 어떤 시간으로 설정해 놓고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에 따랐다가 하란에 따랐다가 사도행전 7장 4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옮기시는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스테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신앙으로 있잖아요. 어쨌든 하란에서 가란으로 가려고 막 노력했던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기간이다. 그 기간은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옮기십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테반은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옮겨오게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간단하고 말하지 않고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옮겨오게 하셨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 단어가 메토키드라는 단어인데, 거주지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거 단어로 의무. 강제적 구동. 꼼짝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서 옮기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즉 사도행전의 공격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을 떠나게 된 것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순종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가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 1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그를 옮기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들 앞에서 첫 번째 복을 받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꼼짝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서도 꼼짝을 안 하려는 아브라함을 데리고는 강제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만 첫 번째 부르심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 분들은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종류가 요나와 되고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부른다는 겁니다. 요나도 첫 번째 부름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첫 번째 부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제자 직분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유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로 우리가 기억하는 유한복음 지금 이런 것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 그의 두 번째 부르신 말씀이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실패했는데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 다시 그들이 부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6절, 창세기 12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우리에게 감동적입니다. 이거 지금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면서 하셨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창조의 역사가, 이 세상이,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듯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창세기 10장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이 같은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지금 바람의 공격으로 있는지 그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25년이든 30년이든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순종한 듯 보이지만 그냥 사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무엇을 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감격스러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1절밖에 안 되니까 12장 5절을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이들에게 조카하고 그와 가난에서 온 모든 소리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나갔어. 이렇게 마침내 가난한 땅을 이끌고 그런데 12장 5절을 보면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나오다가 12장 5절에 가니까 마침내 가난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아브라함을 순종시킨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으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보시고는 그를 끌어낸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라는 이 가르침이 포함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갔는데, 이제는 5절에서 이제 마침내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12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대답을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침내 곳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제단에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땅에서 단을 쌓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서기 하늘 쌓기까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살수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뛰어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마침내 전하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는데, 분명히 이게 팩트가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실 때 신령하게 나온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는데,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수평에서 나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믿음인가?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은 여기서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다시피 자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한국제를 모든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프다시피 많이 기다려주신 것이죠. 이 사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뜻이 깨달아지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물론 이 이해를 저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책이지 잘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불순종에서 이방인을 숨기던 아브라함을 불쌍히 있어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삶으로 만들고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12장 5절에 이 마침내라는 말을 읽는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면, 시부르에서 얘기했는데, 마침내가 없죠. 그런데, 초선 성경 그림에도 씁니다. 이게, 없는데, 마침내가 들어. 이거 이게, 마침내라고 해야 뉘앙스가 맞습니다. 근데, 없어요. 보통, 번역의 과정에서, 아쉬운지만, 이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도 씁니다. 마침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는데, 10장을 넘어가서 22장에 가면 질문을 합니다. 10장을 넘어가면 10장, 10장에 22장에 아브라함이 인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는 10장쯤 넘어가니까요. 당신의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니듯이, 지금도 여전히 아니듯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설명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뭘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순응하기 위해 성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육신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1절에 보면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대부분과 다른 대로 저희가 나와서 혼양을 생각했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이제는 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히브리서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고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원했던 한국적인 정체는 가난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끌고 있었던 한국적인 정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8,000억에서 한번 떠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이유는 사실 지키셨다. 우리가 어떠니까 떠난다. 그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매 순간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에 이번 주간에 생각이 나서 우리 현실에서 중간생활에서 힘들고 쉬울 수 있는데 그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해보기 때문에 시켜서 많은 기대를 주신 것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고 중고에 있는 분들과 모든 내가 딱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보게 되는데 꼭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냥 알았을 때 제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이제는 말씀과 충고하고, 우리 이제는 새롭게 준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의 삶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가난에 막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정도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런 불상을 가진 아브라함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하는 모든 책이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건 물론 그것도 귀한입니다. 결국 그 정도의 예배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침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기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더라도 우리가 함께 보내서 한 집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됐을지 결국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떠나서 만나게 하고 떠나서 힘들게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힘들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곳에 두 발을 들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것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영원한 권위함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과 내려오고 믿음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